커뮤니케이션 이해총사는 새롭고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지식을 가장 단순하고 편리한 형태로 전합니다.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필진으로 참여해 책 한 권마다 하나의 주제를 10개의 아이템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오디오북은 책을 쓴 저자 자신이 직접 낭독한 육성으로 제작합니다. 마치 강의실에서 교수님의 강의를 듣거나 바로 곁에서 현장 선배의 충고를 듣는 것 같습니다. 반복해 듣는 것만으로도 개념이 쏙쏙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저는 가천대학교 언론영상광고학과 교수 정인숙입니다. 커뮤니케이션 이해총서, 커뮤니케이션 핵심 이론, 정인숙 지음. 커뮤니케이션 이해를 돕는 이론들. 흔히 이론에 대해서는 어렵다, 간단한 내용을 복잡하게 설명한다,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등의 선입견을 가지기 쉽다. 그러나 어떤 이론의 핵심 골자를 잘 이해하고 있으면 현실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이론은 우리가 접하는 복잡한 현실에 대해 학자들이 충분히 검증해서 간단 명료하게 설명해 놓은 틀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드라마는 왜 볼까? 재미있으니까. 뉴스는 왜 보니? 세상 돌아가는 것 좀 알려고. 라고 문답한다면 이는 일상적인 대화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학자들은 이러한 질문에 대해 실험과 조사 등을 통해 다각적인 검증을 거쳐 결론을 도출하게 된다. 이를테면 사람들의 미디어 이용은 욕구, 동기, 모티베이션, 행위, 충족이라는 5단계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는 등의 보다 체계화된 답을 얻게 된다. 그리고 이 같은 과정에 대한 설명은 이용과 충족 이론이라는 체계화된 이론으로 제시된다. 이렇게 정립된 이론틀을 가지고 일반인들은 다시 현상을 이해하는 도구로 활용하게 되고 시간이 흐르면서 현실이 이론과 맞지 않게 되면 이론은 다시 수정되어 재구성되기도 한다. 이론이 현실을 제대로 설명해내지 못하는 측면도 있지만 여기에 소개하는 매스 커뮤니케이션 이론 10가지는 커뮤니케이션학 분야에서 가장 많이 소개되고 있는 이론으로서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하는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관련 현상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매스미디어가 사회적으로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효과나 수용자들이 매스미디어로부터 받는 다양한 영향에 대해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준거틀을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핵심 이론 10가지 선정 기준. 이 책은 커뮤니케이션 핵심 이론에서 소개한 매스 커뮤니케이션 이론 10가지를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한 것이다. 이론의 선정 기준은 매스미디어의 효과라는 차원에 초점을 맞추었다. 지금까지 효과 이론들에서는 효과가 큰가 작은가에 따라 대효과 이론, 제한효과 이론, 중효과 이론, 강력효과 이론 등으로 이어지는 효과 패러다임이 가장 잘 알려져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매스미디어의 사회적 영향력을 설명해주는 이론들이면서 자주 인용되는 이른바 핵심 이론들을 주로 선택했다. 1956년부터 2000년까지 매스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빅3 저널, 에 게재된 논문 1806편을 대상으로 어떤 이론들이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가를 내용 분석한 흥미있는 연구 결과가 JOC 저널에 게재되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600개의 이론과 과학적 패러다임 중 10번 이상 인용된 상위 26개 이론이 있다. 예를 들면 의제 설정 이론과 이용과 충족 이론이 각각 61회 인용되어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이 배양 이론, 사회적 학습 이론, 막시즘, 확산 이론, 맥루한 이론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이론의 비중과 트렌드를 고려해서 1959년 이후에 등장한 핵심 이론 중에서 다음과 같이 10개 이론을 추출했다. 1. 미디어 결정론 2. 이용과 충족 이론 3. 미디어 의존 이론 4. 의제 설정 이론 5. 배양 이론 6. 문화 연구 7. 침묵의 나선 이론 8. 틀짓기 이론 9. 뉴미디어의 이용과 채택 이론 10. 지식격차 이론. 각 이론들의 구성이 순차적 연관성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첫 번째 이론을 미디어 결정론으로 시작한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미디어 결정론은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 발달에 의해 초래되는 사회의 변화를 설명하는 이론이라는 점에서 최근의 다양한 뉴미디어 발달과 그에 따른 매스 커뮤니케이션 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중거틀이 되기 때문이다. 열 가지 핵심 이론의 개요. 첫째, 미디어 결정론은 간단히 말해서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인 미디어가 사회 변화를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한다는 이론이다. 때문에 흔히 기술 결정론이라고도 부르며 기술이 아닌 문화가 사회 변화를 주도한다는 문화 결정론과 대척점을 이루고 있다. 캐나다가 낳은 대표적 커뮤니케이션 학자이자 미디어 결정론의 대가인 해럴드 이니스와 마샬 맥루안이 194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발전시킨 이론이다. 미디어 결정론은 매스미디어와 사회 또는 개인의 관계를 보여주는 이론적 독창성과 거시적 차원의 설명력은 있지만 이론으로서 가지는 방법론적 엄밀성이 약한 것이 단점이다. 이론에서 설명하고 있는 주요 개념에 대한 정의가 분명하지 않고 변인간 연관성도 충분하지 않으며 경험적 증명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이용과 충족 이론의 골자는 왜 사람들은 미디어를 이용하며 미디어를 이용하도록 사람들에게 동기부여하는 것은 무엇이며 그로 인해 충족되는 것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이 이론은 수용자의 미디어 이용 욕구와 동기를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매스 커뮤니케이션 이론 중에서 가장 폭넓게 적용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TV 시청자 조사나 광고 이용 행태 조사 등에서 활용하고 있다. 1973년 엘리우 카츠, 제이 블럼너, 마이클 그래비치 등이 제기한 이 이론은 다음과 같은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다. 수용자는 능동적이고 그들의 미디어 이용은 목적 지향적이다. 미디어는 욕구 충족 면에서 다른 미디어와 경쟁한다. 사람들은 자신의 미디어 이용, 관심, 동기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특정 미디어나 내용을 욕구와 연결시키는 가치 판단은 사람마다 다르다. 셋째, 미디어 의존 이론은 1976년 샌드라 블로키치와 멜빈 두프로바가 개발한 이론으로서 미디어, 개인, 그리고 사회적 환경이 모두 상호 의존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사람들이 미디어 이용에 의해 충족되는 욕구에 의존하면 할수록 미디어가 사람들의 생활에 미치는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그렇게 되면 미디어의 역량은 더욱 커지게 된다는 설명이다. 미디어 의존 이론은 구성 요소들 간 의존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의존이란 어느 한 요소의 욕구 만족이나 목표 성취가 다른 한편의 그것과 연관되어 있는 관계를 의미한다. 미디어 의존 이론에서는 여러 가지 체계의 구성 요소를 세 가지 단계로 나눈다. 사회적 환경이나 미디어 체계와 같은 거시적 단계, 사회적 환경 내에서 특정한 목표와 위치를 가지는 개인 차원의 미시적 단계, 그리고 대인간 네트워크의 단계인 중시적 단계가 그것이다. 미디어 의존 이론은 이 중에서도 개인이 미디어 체계에 대한 의존을 확대하거나 감소하게 되는 거시적 단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넷째, 의제 설정 이론은 매스미디어가 반복된 뉴스 보도를 통해 공중의 마음에 이슈의 중요성을 부과하는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론이다. 즉, 특정 주제에 대해 미디어가 주목하고 많이 다루게 되면 실제와 무관하게 공중이 그 이슈를 중요하게 평가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맥스웰 맥콘과 도널드 쇼가 처음 제기한 의제 설정 이론은 커뮤니케이션 연구 역사에서 상당히 오래된 이론에 속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수백 편의 연구가 행해질 만큼 이론의 체계성과 적용 가능성이 높은 이론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 수십 년간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나온 연구나 개념들의 진실을 뒷받침하는 이론으로도 재평가받고 있다. 다섯째, 배양 이론은 대중매체의 현실 구성 효과를 설명하는 이론으로서 문화 규범 이론이라고도 불린다. 1960년대 이전의 효과 연구들이 태도의 변화 등 단기 효과에 치중했다면 배양 이론은 텔레비전 시청의 장기적이며 이념적인 효과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이 특징이다. 커뮤니케이션학의 제1이론 중에서 의제 설정 이론과 더불어 가장 폭넓은 영향력을 가진 이론이면서 한편으로는 비판적 논란을 일으켜온 이론이기도 하다. 펜실베니아 대학교 애넌버그 커뮤니케이션 스쿨의 조지 거브너 교수가 개발했다. 거브너는 배양 효과가 실제로 어떤 과정을 거쳐 나타나는가를 주류화, 메인스트리밍, 공명, 리소넌스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했다. 주류화는 TV가 개발시키는 경향이 있는 그 어떤 것의 공통성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TV가 등장하기 이전에는 사람들의 생각이 그다지 획일적이지 않았으나 TV와 같은 대중매체가 비슷비슷한 내용을 유사한 이미지로 거듭 보여주면서 획일적 이미지를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거브너는 이 같은 주류화가 TV의 3B 과정을 통해 일어난다고 설명한다. 즉 중시청자들은 경계의 흐림, 혼합, 왜곡 과정을 거쳐 TV의 세계를 실제 세계인 양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다. 여섯째, 문화연구이다. 문화연구의 가장 중요한 업적은 무엇보다 일상생활을 주요 연구 대상으로 부각시킨 점이다. 일상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 혹은 문화는 평범한 것이다 라는 명제에서 출발하여 거대 담론이 간과했던 일상생활의 영역을 문화로 보고 그것을 실천적인 연구과제로 부각시켰다. 문화연구에서 문화란 단순히 고상한 예술이나 지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곳곳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문화연구는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견지했던 유럽의 학문 전통과 닿아있다. 미국의 매스컴 연구자들이 매스미디어의 효과 연구에 치중하고 있을 때 유럽의 커뮤니케이션 연구 경향은 특정 미디어의 효과보다는 광범위한 문화적 주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막시즘, 대중사회 이론,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비판 이론 등이 그것이다. 유럽의 학문 전통이 거대 담론을 가져왔던 거대 사회 이론에 근거하고 있다면 미국은 실증주의에 입각해 증명된 사례들을 모아 집대성한 중범위 이론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문화연구는 1960년대 초 영국 신좌파의 이론적 입장을 배경으로 전통적인 막스주의의 한계를 넘어 대안적인 사회분석의 틀을 찾고자 한 이론 틀로서 문화주의라고도 불리지만 엄밀하게 말해서 특정한 이즘을 경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지 적절한 표현은 아니다. 일곱째, 침묵의 나선 이론은 독일의 여성 커뮤니케이션 학자 엘리자베스 노엘레 노이만이 주장한 여론 형성 이론으로서 우리나라에서도 매우 대중화된 이론이다. 이 이론의 핵심 내용은 사람들은 새로운 생각에 당면했을 때 각자 재빠른 판단을 하는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유사 통계적 감각기관에 의해 자신이 판단한 생각이 그 의견을 지지하는 것이면 더욱 자신 있게 말하고 그렇지 않으면 침묵해서 양방의 결속이 침묵에 나선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노엘레 노이만의 이론은 뉴스매체의 역할과 여론 형성 과정을 연결했다는 점에서 매우 역동적인 모델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의견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매스미디어의 역할과 침묵의 나선과 같은 개념은 사실상 새로운 것은 아니다. 다만 그것들을 보다 광범위한 여론 이론으로 통합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는다. 매스미디어가 개인을 둘러싼 의견의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탁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함으로써 당시 제한효과 패러다임에 머무르던 매스미디어의 역할을 강효과 패러다임으로 회귀시킨 것이다. 침묵의 나선 이론은 매스미디어의 강력 효과를 주장하는 이론들인 의제 설정 이론이나 배양 이론과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이론이다. 침묵의 나선 이론은 의제 설정 이론과 비슷하나 보다 거시적인 이론으로서 장기 효과를 중시하고 있다. 그리고 개인들은 의견을 갖고 있다는 것이 침묵의 나선 이론의 제1의 전제라고 할 수 있다. 여덟째, 사회학자 어빈 고프만이 주장한 틀짓기 이론은 틀짓기를 사물에 대한 관찰과 이해 과정, 즉 경험의 조직화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사람마다 사물을 바라보거나 해석할 때 사용하는 준거틀과 이해 방식이 다르며 누구나 적극적으로 자신의 가치와 관점을 이용해 세상을 이해한다는 것이다. 미디어 틀짓기는 매스미디어가 현실의 어떤 측면을 선택하고 강조하고 수용자에게 설명하는 반면 다른 것은 소홀히 하고 무시하는 보도 성향을 일컫는다. 로버트 앤트만은 뉴스 수집은 곧 틀짓기라고 결론을 내린다. 왜냐하면 뉴스 수집이란 인지된 현실의 어떤 측면을 선택하고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들을 특정한 문제의 형태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커뮤니케이션하고 그 원인을 해석하고 또 도덕적 판단을 내리고 기술한 문제에 대한 처방을 내리는 과정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방송국에서 TV 뉴스가 만들어지는 과정 역시 틀짓기 이론에 의해 설명이 가능하다. 뉴스는 세상을 바라보는 창이고 수용자들은 그 틀을 통해 자신들과 타인에 대해 배운다. 따라서 뉴스는 끊임없이 사회현상을 정의하고 재정의하고 대체하고 또다시 대체하는 것이다. 즉 언론이 특정 시각을 중심으로 재구성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 현안을 다룬 보도는 특정 시각을 중심으로 구성된 프레임을 포함하며 이것은 뉴스 소재의 선택부터 특정 시각의 강조와 축소, 배제 등의 뉴스 구성 방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과정을 통해 형성된다. 예를 들어 갈등 이슈의 경우에는 대부분 본질보다는 갈등성을 부각시킨다. 9째, 뉴미디어 이용과 채택 이론은 단일 이론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며 사람들이 뉴미디어를 어떤 요인에 의해 이용하고 채택하는가를 다룬 대표적 이론 두 가지를 함께 다루었다. 하나는 뉴미디어의 채택이 확산되어 나가는 과정에 초점을 맞춘 개혁 확산 이론이고 다른 하나는 수용자의 기술에 대한 인지도와 유용도 변인에 초점을 맞춘 기술 수용 모형이다. 이용과 충족 이론이 종속 변인으로서 충족의 효과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면 뉴미디어의 이용과 채택 이론은 독립 변인으로서 이용의 원인이나 이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고 할 수가 있다. 개혁 확산 이론은 에베레 로저스가 1962년 그동안의 정보 흐름 연구 결과들을 모아 개발했으며 이후 확산 연구는 새로운 개혁, 새로운 사고, 실천, 대상이 이 사회체계 내에서 어떻게 알려지고 퍼져나가는지 그 사회적 과정을 탐구하는 개혁 확산 연구로 발전했다. 로저스는 그의 저서 개혁의 확산에서 개혁이란 개인 혹은 개혁을 채택하는 주체에 의해 새로운 것으로 지각되는 사고, 실천 혹은 대상이라고 정의했다. 한편 기술 수용 모형은 개인의 정보 시스템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설명하기 위해 가장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모형이다. 로저스의 뉴미디어 기술 채택 요인 연구를 이용자의 관점에서 더욱 확장시킨 것이 데이비스 등이 제시한 기술 수용 모형이며 정보 기술 수용 모형으로 불리기도 한다. 기술 수용 모형은 확산 이론의 채택 요인인 상대적 이점 대신에 지각대 유용성이라는 요인을 복잡성 대신에 지각된 사용의 용이성이라는 요인을 제시했다. 지각된 유용성이란 사람들이 특정한 기술이 자신의 작업 성과를 높여줄 것이라고 믿는 정도를 의미하며 지각된 사용의 용이성은 사람들이 기술이 특정한 노력을 줄여줄 것이라고 믿는 기대 정도를 의미한다. 10째, 정보 격차 이론은 개인들의 뉴미디어 이용과 채택의 결과가 사회적으로 어떠한 효과를 가져오고 있는가를 정보 격차라는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론이다. 대체로 사회경제적 상위계층은 하위계층에 비해 더 빠른 속도로 정보를 받아들여 시간이 흐를수록 계층 간 정보 격차가 커진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디지털 시대의 지식 격차를 가리켜 디지털 디바이드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정보 격차 이론은 1970년대 미국의 커뮤니케이션 학자 티치노 등이 매스미디어의 효과와 관련해 제시한 지식 격차 가설로부터 시작된다. 사회체계에 유입된 매스미디어 정보가 증가하면 비교적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계층은 지위가 낮은 집단보다 빠른 비율로 정보를 습득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집단 간의 지식 격차는 감소하기보다는 그 격차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설명한다. 즉, 지식 격차 가설이란 사회경제적 상위계층은 하위계층에 비해 더 빠른 속도로 정보를 받아들여 시간이 흐를수록 부유층과 빈곤층의 격차가 더욱 벌어진다는 내용의 이론적 가설이다. 좀 더 공부하려면 이론은 우리가 직접 접하는 현실에 대입시켜 이해할 때 보다 쉽게 이해되고 이론의 유용성도 경험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이론들을 적용하여 미디어의 현실을 생각해보거나 더 나아가 이들 이론들을 적용하여 국내 미디어의 현실을 설명한 논문들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본다면 해당 이론을 이해하는 데 더욱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커뮤니케이션 관련 저널인 한국언론학보, 한국방송학보, 한국언론정보학보, 미디어 젠더 문화 등의 사이트에서 관련 논문들을 찾아보거나 각 장의 참고문헌에 소개한 해당 논문들을 읽어보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